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세상과 나를 잇는 국제 뉴스를 전하는 시간 전주현 외신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콩에서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국가안보수호조례가 통과됐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그러니까 주로 스파이 행위를 단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네.
19일에 홍콩 입법회, 그러니까 우리 의회거든요. 여기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국가배반, 국가 분열, 선동 및 반란, 정부 전보, 국가 기밀 절취, 외국 정치 조직 및 단체의 홍콩 내 정치 활동, 또 홍콩 정치 조직과 외국 단체의 교류, 이 분야에서 7가지 대죄라는 게 규정이 된 게 특징입니다.
말만 들어도 좀 무서운데.
대죄. 중국이 2019년에 홍콩에서 대규모로 반중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었는데
네.
그걸 계기로 2020년 6월에 아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그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국내법으로 제정해서 발효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모자란 점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걸 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홍콩에게 이걸 보완하는 홍콩 자체의 보안법을 좀 만들어서 보완을 해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네, 네.
그래서 이번에 홍콩 자체 법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보안법은 보안법대로 있고요. 홍콩 자체 보안법은 또 따로 있거든요. 아주 이중으로 국가보안법이 홍콩에서는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아예 없애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런데 네. 문제는 대부분 적용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점이에요. 뭔가 특정을 지어주면 좀 좋은데
그쵸.
특히 외부 세력과의 결탁했을 때 이 외부 세력이 그렇다면 누구인 것이냐
네.
이게 문제인 건데요. 외국 정부와 정당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국제기구랑 일부 외국 기업이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 기업이 어떤 활동일지는 또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반역하고 내란죄는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가 있는데 허위사실 공표같이 조금 가벼운 죄질이 있더라도 여기에 외부 세력과 공모를 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내려지면 10년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범죄라도 외부 세력과 공모 이게 붙으면 이제 처벌이 대폭 강화가 되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이번 법안은 홍콩의 중국화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반중 성향이 아예 싹부터 자라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법안이다라고
네.
분석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홍콩 시민들이 예전처럼 반발하는 모습을 보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네. 우산 많이 들고 나와서 우산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2020년에 이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정부 차원의 보안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네.
홍콩 보안법이 그동안 쭉 시행이 돼서 이미 했던 사람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홍콩 선거법을 개정했어요.
네.
이제 홍콩 입법회는 친중파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이걸 내세워서 굉장히 시위를 하려는 세력을 탄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 홍콩대 민주세력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고 그리고 빈과일보를 대표해서 반대 여론을 계속해서 내놓던 반중 매체들이 잇따라 폐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예 홍콩에서는 이제 반중 목소리가 나오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방 국가들이 우려하는 게 기업은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이 기업인들 그리고 특히나 관광객들 주의해야 된다라는 당부를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경제부 출입할 때만 해도 홍콩이 진짜 아시아 금융 허브라서
네.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좀 보기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국 대선 뭐 바이든 트럼프 구도로 굳혀졌고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소송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파산할 위기에 놓였다.
그렇습니다.
너무 의외의
그렇죠.
뉴스예요. 네.
아니 트럼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에 대한 민사 재판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 5,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천억 원대의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네.
당연히 항소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항소를 하려면 이 벌금 액수에 해당하는 자금을 25일까지 공탁을 해야 됩니다.
네.
안 내면 뉴욕주의 검찰이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을 압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측의 입장은 현금이 없다.
난
못 낸다.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공탁금을 1억 달러, 1,300억 원 수준으로 낮춰달라라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네네네.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현금이 4,190만 달러, 559억 원밖에 안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그럼 이럴 경우에도 방법이 있긴 하죠. 전문가들은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럼 벌금 집행이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네. 일단 법원이 채권자들 간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이제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씩 걸리니까. 네. 근데 대선은 8개월밖에 안 남았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벌금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파산 신청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 타격이 만만치 않은데 왜냐하면 나는 성공한 사업가 이 이미지를 내세워왔는데 네. 파산을 했다라고 그러면 무너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을 끌고 갈 동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측근들은 아예 내지 않고 버텨보자. 그래서 자산 압류하기에 내버려 두자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나 이렇게 탄압받는다. 이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자들이 더 결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다. 네. 근데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억만장자로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뭐 건물도 있고.
그렇죠.
근데 왜 벌금 물론 6천억 원 너무 네. 큽니다. 너무 큰 돈이지만 왜 조달하지 못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선뜻 내고도 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포브스의 최근 추산에 따르면 이 트럼프의 순 자산 가치가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2016년에 100억 달러였대요. 한 13조 2,800억 원이었는데 네. 최근에 26억 달러 한 3조 4,500억 원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추측이긴 합니다. 일단 네.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비상장 기업인 트럼프 재단은 부채를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수치가 정말 맞는다라고 해도 이 트럼프 자산 대부분이요 비유동 자산입니다. 그래서 뉴욕의 맨해튼 40, 월스트리트 같은 랜드마크 타워라던가 골프클럽, 마러라고 리조트에 살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동산에 다 자산이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공탁금을 마련하려면 보험사 같은 보증회사 수십 곳에서 또 대출을 해야 되는데 네. 수십 곳에 연락을 했대요. 근데 다 거절을 당했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대외적 신뢰도 평판이 떨어진다. 그래서 보증을 서주는 걸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선거 모금액을 모아서 충당을 하면 되는데 네. 문제는 선거 모금액도 바이든 대통령보다 한참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자금 모으긴 하는데 다 소송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모으는 돈 자체도 적은데. 근데 바이든 캠프는 지난달만 해도 우리 돈으로 700억 원이 넘게 모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2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갖고 있어서 네. 지금 민주당 대선 캠프 모금액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21일이 국제 행복의 날이었는데 이날을 맞아 유엔이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7년 연속 1위를 지킨 나라가 있다. 어디예요?
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좀 안타까워요.
네.
유엔 네.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1위가 핀란드였습니다. 7.741점을 받았대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7년 연속 1위랍니다. 정말 부러운데요.
네.
항상 이런 조사하면 북유럽 국가들이 그쵸. 상위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뒤를 이어서 뭐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이 4위까지 그리고 5등에서 10위는 이스라엘,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위스, 호주 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 살펴보면요.
이런 거 하면 항상 그렇죠. 꼴찌 막 이렇게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조사 대상이 143개 국가였는데 네. 52위쯤이니까요.
아, 그래도 꼴찌는 아니네요.
꼴찌는 아니고요. 그래도 네. 앞쪽이라고 쳐줄 수 있긴 합니다.
네.
우리가 6.058점을 받았대요.
네.
그리고 순위가 2022년에는 57위, 2021년에는 62위였는데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럼 세계 G1의 국가인 미국은 몇 점일 것이냐?
네.
상위 20개국에 못 들었어요. 23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6.058점인데 미국이 6.725점밖에 안 됐어요.
네.
그리고 G7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가 15위, 영국이 20위에 올라서 두 나라만 상위 20개국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G7 국가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행복도가 높지 않았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가장 꼴찌는 어디일까?
아.
네, 탈레반이 집권한 뒤에 위기를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1.721점으로 143위 꼴찌가 됐고요. 뒤에서 꼴찌인 나라들 레바논, 레소토, 시에라리온, 콩고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고서가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더 이상 행복 순위가 높은 나라들 목록에 인구가 많은 나라는 없다. 그래서 상위 10개국 중에 네덜란드와 호주만 인구 1,5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구가 적은 국가들이 상위권이다.
네.
그리고 캐나다랑 영국만 상위 20위 안에서 인구가 3,000만 명 이상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네네.
상당수 국가에서 청년 세대들이 기성 세대보다는 뭐 행복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그런데 지금 북미와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젊은 세대의 행복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들 나라에서는 노년층의 행복 점수가 젊은 세대의 행복 점수를 추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이제 순위가 발표되면 항상 우리나라 상황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노년층도 불행하다, 청년층도 불행하다 이러니까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이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네네.
네, 지금까지 전지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